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2월달 잘 견디시고 계신가요? 2월이 이번 겨울에서 가장 추웠던 달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며칠 전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쌓이지 않는 그런 날씨였네요. 네, 이런 추운 겨울, 눈 오는 날, 생일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2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날의 생일이 좋기도 하지만 외롭기도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이고 방학 중의 생일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생일 파티하기가 참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3, 4, 5월 달에 있는 그런 생일을 가진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고요. 저 같은 2월 생애 아이들은 뭐 선물도 못 받을 뿐더러, 그리고 생일 파티 할 인원 자체가 안 나오죠. 뭐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뭐 축하도 못 받고요, 별로. 거기다가 눈까지 내리면 뭐 거의 뭐그 생일 축하는 뭐 말도 못 하죠. 위쪽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게 덜할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저희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저희 지역에서는 눈 오면 뭐 눈이 진짜 주인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해지고 뭐 그렇게 했었죠. 네, 잡담이 길었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생일과 관련된 그런 책을 하나 읽을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일하면 생각나는 좀 주관적인 책입니다. 네. 일단 책 소개를 하면 책은 환상의 책이고요. 작가는 포로스터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이랑 생일은 별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에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뭐그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지뢰도 있죠, 몇 개. 그런데 왜 생일날 이 책이 생각나냐면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의 책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환상의 책입니다. 뭐겉 표지도 그 열린 책들에서 나온 여느 책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헌 책방에서 산 책입니다. 제가 헌 책방을 이용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가질 때헌 책방을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한 작가가 마음에 들때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모두 읽어보고 싶을 때헌 책방을 이용하고요. 둘째는 절판된 책을 읽고 싶을 때, 그때 헌 책방을 찾습니다. 이 환상의 책은 그첫 번째 이유, 포로스터의 다른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헌 포로스터의 다른 책들을 읽고 싶어서 헌 책방에 갔는데요. 그책 중에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집에 와서 읽으려고 펼쳤는데, 제일 앞장에 편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편지가 바로 생일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읽어드리면, 투 선영. 선영아, 생일 선물 많이 늦었지만, 내년에도, 5년, 10년, 30년 뒤에도, 우리 웃으면서 서로 생일 축하해 줄수 있길. 내가 너 정말 많이 좋아하는 친구란 것 알지? 05년 5월 21일 지혜, 현. 네, 이런 내용이 제 책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딱 내용을 보는 순간 뭔가 내 책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분명히 헌책방에서 돈 주고 샀는데도 그러면서도 생일 선물로 줄 만큼 정말 그 재밌고 아니면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감동적이고 놀라운 부분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생일 선물로 주기에는 조금 네, 좀 약간 민망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한데요. 이 책 내용 안에 일단 그 제가 이 책을 주신 분들 지혜나 현 씨 둘 중에 한 분이겠죠. 이분들이 일단 이 책을 안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름으로 보나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친구 생일날 책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책을 샀다는 것은 그 선영 씨가 포로스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그 세 명이서 뭐 그 서점을 갔는데 그 선영 씨가 이 책을 갖고 싶어 했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 글을 보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생일날 하면 이 책이 떠오릅니다. 물론 생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네, 그 다른 사람이 적은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내용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정말 그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양이 많고 제목 그대로 환상의 책이기 때문에 저는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뒷부분에 갈수록 정말 환상적이고 정말 그 정신이 없으면서도 뭔가 슬픈 뭐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 지금 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읽으실 때 예, 그 책 읽는 기쁨을 위해서 뒷부분을 읽지 않고요. 제일 첫 부분에 대해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끝에서 끝까지 이르는 여러 다른 삶을 살며 그것이 바로 비극의 원인이다. 샤토브리앙. 1. 모두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영화들을 다룬 내 책이 출간되었던 1988년 당시 헥터만은 근 60년 동안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극소수의 역사학자들과 옛날 영화 팬들을 제외하고는 그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무성 영화 시대 말기에 그가 출연한 12편의 단편 코미디 영화들 중 마지막 작품인 땡이냐 꽝이냐가 개봉된 것은 1928년 11월 23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그는 친구나 친지들 중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건 편지 한 통 남기거나 자기의 계획을 알리지도 않고 노스 오렌지 드라이브가 있는 새집에서 걸어나가 다시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그의 파란색 데소토 자동차도 차고에 세워진 채로 있었는데 그 차의 임대료는 세 달치 이상이 선불로 치러졌고 집세도 전액이 다 지불되어 있었다. 또 주방에는 식료품이, 술장에는 위스키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침실 서랍장에 있는 옷가지들 역시 단 한 점도 없어지지 않았다. 1929년 1월 18일자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익스프레스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그는 잠시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선 뒤 어느 때라도 돌아올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헥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그 시점 이후로는 마치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의 실종 이후로 몇 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어림짐작들 중 어느 곳도 진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가장 그럴싸한 추측들, 그가 자살을 했다거나 더러운 음모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역시 어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증명도 부정도 될 수 없었다. 헥터의 운명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은 좀 더 상상적이고 좀 더 희망적이고 그런 사례에 끼어드는 소설적인 면이 좀 더 강했다. 그중 한 가지는 그가 고국인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소규모 지방 서커스단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에 가입한 뒤 뉴욕주 유티카의 낙농장 일꾼들 사이에서 가명으로 조직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가 공황 통해 뜨내기가 되어 선로 건설 인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만일 헥터가 좀 더 유명한 스타였으면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을 게 분명하다. 그랬더라면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차츰차츰 집단적인 기억의 저편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 중 하나, 젊음과 희망과 급전직하한 행운을 대변하는 인물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들 중 어느 곳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 헥터는 그의 경력이 끝장났을 때 헐리우드에 막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뒤늦게야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다 펼쳤던 탓에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는 사이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었다. 1932년인가 1933년쯤 헥터는 소멸해버린 우주에게 속한 인물이 되어 기억 조편으로 사라졌고, 그와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더 이상 읽으려고 들지 않는 어떤 이름 없는 책의 각주로일 뿐이었다. 이제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말을 했고 예전의 촐랑거리는 벙어리 쇼는 잊혀졌다. 어릿 광대짓도, 팬터마임도, 들리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예쁘장한 젊은 여자들도 없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진 지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더라도 이미 선사시대의 유물, 인간이 아직 동굴에서 살고 있었을 때 지상을 배회하던 동물들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나는 내 책에다 헥터의 삶에 관한 많은 내용을 집어넣지는 않았다. 헥터만의 무성세계는 그가 남긴 영화들에 대한 연구서였지 전기가 아니었으니까. 또 그가 영화계 밖에서 보인 몇 가지 행동에 관해 끼워 넣은 약간의 사실적인 이야기도 모두 공인된 출처들, 즉 영화 백과사전, 회고록, 초기 할리우드의 역사 등에서 곧장 인용한 것이다. 내가 그 책을 쓴 이유는 헥터의 작품에 대한 내 열정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내겐 부차적인 것이었으니까. 따라서 나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데 치중하기보다 영화 그 자체를 면밀히 해독하는 데 몰두했다. 그가 1900년대에 태어났다는 사실과 1929년 이후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헥터만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비칠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리는 없고, 내가 알수 있는 한에서는 그처럼 오랫동안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뿐이었다. 그 책은 11년 전 3월 펜실베니아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세 달쯤 뒤, 그러니까 영화계와 학계의 잡지들의 첫 번째 서평이 실리기 시작한 직후, 내 우편함에 편지가 한통 배달되었다. 그 편지가 든 봉투는 문방구에서 흔히 파는 것들보다 좀더 크고 정사각형에 가까웠는데, 두껍고 값진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나는 처음엔 그 안에 결혼식 청첩장이나 생일 파티 초대장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과 주소는 봉투 앞면을 가로질러 우아하게 굽이치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만일 그 글자들이 서해 연구가의 필적이 아니라면 그 편지는 우아한 글씨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고상한 에티켓과 예법을 가르치는 유서 깊은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다. 소인은 뉴 멕시코주 중부의 관광 휴양지인 앨버커키로 찍혀 있었지만, 뒷면 덮개 부분에 인쇄된 회신 주소로 보아 그 편지가 다른 어느 곳에서 그런 곳이 있고, 그 도시의 이름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쓰여졌음을 알수 있었다. 덮개 위쪽과 아래쪽에 두 줄로 들어있는 주소는 다음과 같았다. 블루스톤 농장, 티에라 델 수에노, 뉴멕시코. 이런 글자들을 보고 나는 어쩌면 픽 웃었을 수도 있지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발신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카드에 적힌 메시지를 읽는 동안 라벤더 추출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희미한 향내가 풍겼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진머 교수님께. 헥터가 교수님의 책을 읽고 나서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를 방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귀하의 건승을 빌며, 프리다 스펠링, 헥터만 부인. 나는 그 편지를 6번인가 7번은 읽었다. 그런 다음 편지를 내려놓고 방 반대편 끝까지 걸어갔다가 되돌아왔다. 그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을 때 나는 그 글자들이 거기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같은 글자일지가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 편지를 6번인가 7번 더 읽어본 다음, 아무런 확신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일종의 장난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순간 뒤에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가 싶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그 의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 떠올랐고, 두 번째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을 지우기가 무섭게 세 번째 생각이 떠올라 두 번째 생각을 지워버렸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나는 차에 올라타고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미국 내 모든 주소는 우편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만일 거기가 티에라 델 수에노라는 곳이 없다면 나는 그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주소는 거기에 실려 있었다. 1933페이지. 티에라 아 마리아와 TLS 사이에서. 그곳은 우체국과 다섯 자리 우편번호가 있는 제대로 된 마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편지가 당장 진짜로 바뀌는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적어도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기기는 한 것이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쯤 나는 그 편지에 답장을 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유의 편지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일단 그 편지를 읽은 뒤에는 자리에 앉아 답장을 쓰는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남은 평생 동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나는 그때 보냈던 답장을 복사해서 보존해 두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를 손으로 썼다는 것과 내가 하려는 말을 단지 몇 문장으로 축약시켜 가능한 한 짧게 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 크게 생각을 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나는 피장파장으로 그 편지처럼 단조롭고 알쏭달쏭한 문체를 택했다. 그런 식이라면 내가 덜 노출당할 것 같기도 했고 장난에도 도 같은 만일 그 편지가 정말로 장난이었다면 사람에게서 바보 취급을 덜 받게도 될것 같아서였다. 한두 마디를 더 하거나 덜한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프리다 스펠링 뷰인께. 저는 물론 헥터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믿을 수가 있죠? 제가 아는 한 그분은 반세기 이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데이비드 진머.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누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믿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때까지 헥터만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누군가는 내가 헥터만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에 무작정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에 뛰어들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내 책은 엄청난 슬픔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이제 그 책이 다 쓰여졌다고는 해도 슬픔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코미디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 혹시 그게 내 안의 고통을 누겨주지는 않을까 해서 1년 넘게 매일같이 삼켰던 이상한 진정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프리다 스펠링, 혹은 프리다 스펠링을 사칭한 다른 누구는 그 사실을 알리 없었다. 그녀로서는 내 아내와 두 아들이 1985년 6월 7일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꼭 일주일 앞두고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을 테니까. 어쩌면 그녀는 내 책이 그들에게 바쳐졌다는 것, 헬렌과 토드, 그리고 마르코를 기리며를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없었다. 또 설령 그들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짐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 삶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36살의 헬렌과 7살 난 토드와 4살짜리 마르코가 숨졌을 때내 삶도 대부분 그들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만무했다. 그들은 밀워키로 아이들의 외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나는 논문을 수정하고 바로 얼마 전에 끝난 학기의 최종 학점을 매기기 위해 보먼트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것이 내 직업. 보먼트주 뉴 햄프턴 소재 햄프턴 대학의 비교문학 교수였던 만큼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보통 때 같았다면 우리는 24일이나 25일경에 온 식구가 같이 갔겠지만 아이들 외할아버지가 다리에 생긴 종양제거 수술을 막 받은 참이어서 처가 식구들의 생각이 헬렌과 아이들만이라도 될수 있는 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좀 봐야 하는 문제, 말하자면 토드가 이 학기의 마지막 두 주일 동안 결석을 해도 되도록 학교 측과 최종 협상을 하는 문제가 뒤따랐다. 교장은 처음엔 약간 망설였지만 나중에는 사정을 이해하고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 일이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로 내 내리를 떠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되었다. 만일 그녀가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토드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남았을 것이고 따라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식구 중 하나는 12,000m 상공에서 떨어져 내리지 않았을 것이며 나는 내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는 집에 덩그러니 혼자만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것 말고도 곰곰이 생각에 잠겨 나 자신을 괴롭힐 다른 가정이나 상황 설정은 얼마든지 더 있어서 그처럼 똑같이 막다른 길을 따라가는데 물리는 법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추락사고의 일부였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 장인어른의 다리에 생긴 종양에서부터 비행기가 추락한 무렵의 중서부 지방 날씨와 비행기표를 예약해둔 여행사의 전화번호에 이르기까지가 그 참사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것은 그들이 직항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보스턴까지 실어다 주겠다고 우긴 내 고집이었다. 나는 그들이 벌링턴에서 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8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미러키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헬렌에게 그런 소형 비행기들은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비행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나로서는 그녀와 아이들이 나도 없이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헬렌과 아이들은 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러지 않고 더 큰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더욱 끔찍한 것은 내가 그들을 거기까지 태워다 주려고 허둥지둥 차를 몰았다는 사실이다. 그날 아침에는 교통이 몹시 혼잡했고 그런 탓으로 차가 마침내 스프링필드로 들어서서 메스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시간 맞춰 로건 비행장에 닿기 위해서는 제한 속도를 훨씬 넘어서야 했다. 그해 여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몇 달 동안 나는 술에 취해 멍해진 슬픔과 자기 연민의 혼돈 속에서 살았고 여관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뭘 먹거나 면도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동료들은 대부분 8월 중순까지 휴가여서 많은 방문객들을 맞아야 할 이유도 같이 앉아 애도를 하는 괴롭고 판에 박힌 일들을 번차례로 겪을 이유도 없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좋은 의도였기에 친구들 중 누가 들르겠다고 할 때마다 나는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물 글썽한 보응과 길고 당혹스러운 침묵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보다는 집에 혼자 남아 내 머릿속을 채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이는 편이 더 나았다. 술에 취하거나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면 나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그 아이들이 쓰던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았다. 나는 곧바로 그 아이들을 떠올리거나 의식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들의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을 조립하거나 레고 블록 장난감으로 점점 더 복잡하고 화려한 구조물을 만들면서 놀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듯한 그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 했던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연계에 있는 그 아이들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토드의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고 그 아이의 야구놀이 딱지들을 차례차례 늘어놓았다. 또 마르코의 동물인형들을 종류와 색깔과 크기에 따라 분류한 다음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분류체계를 바꾸기도 했다. 시간이 그런 식으로 가뭇없이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망각 속으로 녹아들었고 더 이상 그런 짓을 견딜 수 없으면 나는 거실로 돌아가 내 몸속으로 또다시 위스키를 들이부었다. 간혹 어쩌다 소파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지지 않는 밤이면 대개는 토드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 내 침대에서는 언제나 헬렌이 나와 함께 있는 꿈을 꾸다가 그녀를 잡으려고 손을 뻗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휙 쏠리는 서슬에 깜짝 놀라 잠을 깨곤 했으니까. 그럴 때면 손은 덜덜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헐떡이는 중에 꼭 익사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겁이 나서 우리의 침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낮 동안에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헬렌의 옷장 안에 서서 그녀의 옷들을 만져보고 윗옷과 스웨터들을 다시 정리하고 행거들에서 옷가지를 끌어내려 방바닥에다 펼쳐놓고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그 옷들 중 하나를 입어보았고 또 언젠가는 그녀의 속옷을 입고서 그녀가 쓰던 화장품을 찍어 발라보기도 했다. 그것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뒤로 몇 번 더 그런 실험을 해보고 나서는 향수가 립스틱이나 마스카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헬렌의 존재를 더 생생하게 오랫동안 환기시켜주는 것 같아서였다. 마침 나는 3월에 그녀의 생일 선물로 샤넬5를 하나 사주었는데 그 향수를 하루에 두 번 조금씩만 뿌리는 것으로 여름이 다 갈 때까지 그럭저럭 쓸 수가 있었다. 나는 가을 학기 동안 휴가를 냈지만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어딘가로 떠나기보다는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계속 가라앉았다. 그리고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쯤이 되자 밤마다 위스키를 반병 이상 해치우기 일쑤였다. 술 덕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미래에 대한 기대도 모두 사라져버렸는데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어도 한 번 이상 나는 수면제를 삼키거나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 어떨까 하는 망상에 잠겨 있다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어떤 행동을 취할 정도로까지 막 간 적은 없었지만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 지경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수면제는 비상약 함에 들어 있었는데 적어도 세 번인가 네 번 나는 그 약병을 꺼내어 그 안에 든 알약들을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만일 그런 상황이 좀더 오래 지속되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버틸 힘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헥터만이 뜻하지 않게도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의 상황은 그러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겨울로 막 접어들려던 무렵, 그러니까 나무들이 마침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어느 때라도 첫눈이 내릴 것 같던 무렵의 어느 날 밤, 어쩌다 우연히 텔레비전으로 그의 오래된 영화를 한편 클립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나를 웃겼다. 지금 이 말이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6월 이후로 내가 뭘 보고서 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뜻밖에도 내 가슴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며 허파가 들먹이기 시작하자 나는 내가 아직 완전히 바닥을 보지는 않았다는 것, 나의 일부가 여전히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웃음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는 아마체 몇 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웃음이란 것이 대개는 다 그렇듯 그 웃음도 특히 요란하거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불시에 나를 덮쳤는데 내가 웃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헥터만이 스크린에 비치는 그 몇 분 동안 내 불행을 잊었던 것에 대해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 순수한 죽음 이외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내 이야기는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직관이나 열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실증적인 발견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수학적인 증거의 무게가 온전히 다 실려 있었다. 만일 어떤 것이 나를 웃게 했다면 그것은 내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진 않았다는 얘기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은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내 주위에다 벽을 둘러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때 시간은 아마도 10시가 조금 지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늘 그랬던 대로 소파에 앉아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채 다른 손으로는 리모컨을 들고 멍하니 이런저런 채널들을 훑고 있었다. 그러다 시작한 지몇 분쯤이 지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성 영화 시대의 코미디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임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채플린, 키튼, 로이드 같은 눈에 익은 얼굴들이 다 나왔지만 전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덜 알려진 인물들, 이를테면 존 버니, 에리 시먼, 루피노 레인, 그리고 레이먼드 그리피스 같은 코미디언들의 보기 드문 필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우스꽝스러운 연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얼마쯤은 심드렁하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을 만큼은 그 프로에 마음이 끌렸다. 헥터만은 그 프로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야 나왔고 나왔다 하더라도 단 한 장면뿐이었다. 은행을 무대로 한 은행원 이야기에서 따온 2분짜리 장면으로 거기에서 그는 열심히 일하는 수습 행원 역을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이 왜 나를 사로잡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화면에는 하얀 여름 양복 차림에 검은 코스염을 살짝 기르고 테이블에 무더기로 쌓인 돈을 세고 있는 그가 있다. 그는 편집증적으로 온 정신을 쏟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처럼 격렬하게 빈틈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2층에서는 수리공들이 그 은행 경영자의 사무실 바닥에 널판들을 새로 깔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는 이쁘장한 여비서가 책상에 앉아 커다란 타자기 뒤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다. 처음에는 그중 어느 곳도 헥터만이 신기록을 세워 일을 끝내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에는 톱밥이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이 그의 재킷 위로 떨어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침내 여비서를 보게 된다.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세 가지 일로 바뀌고 그때부터 헥터만의 행동은 일과 허용과 욕정이라는 삼각 리듬, 즉 어떻게든 그 돈을 세려는 노력과 아끼는 양복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동작과 여비서와 눈을 계속 마주치려는 충동 사이에서 줄다름을 친다. 수시로 헥터의 코스염이 마치 나지막한 신음이나 방백으로 구시렁거리는 소리에 박자를 맞추려는 듯 움찔움찔 꼼틀거린다. 그것은 부산스러운 익살극이라기보다는 페이스가 맞추어진 성격극, 사물과 육체와 정신을 감칠맛나게 통합한 연기였다. 어디까지 세웠는지를 잊어버릴 때마다 그는 하던 일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 바람에 전보다 두 배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하려고 허둥대기만 할 뿐이다. 그는 톱밥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연신 천정을 올려다보지만 그가 고개를 치켜들기 한 순간 전에 일꾼들이 새 널빤으로 구멍을 막아버린다. 또 그가 여비서를 건너다 볼 때에도 그녀는 언제나 엉뚱한 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헥터는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망치려는 그런 하찮은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한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그때까지 보았던 가장 대단한 코미디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완전히 거기에 빨려들 정도로 나를 끌어당겼고 헥터의 코스염이 두 번인가 세 번째로 꼼틀거렸을 때 나는 웃고 있었다. 실제로 소리를 내어 낄낄거리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가족을 잃은 진머와 헥터만이라는 배우의 실종, 그리고 진머는 슬픈 와중에 어느 한 TV에서 헥터만을 보게 되고 그의 개그에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두 인물이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진머는 그 슬픔을 치유하는지 뒷부분은 각자 환상의 책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만 책을 읽고요. 이 다음에 틀어드릴 음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뜬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디가드라는 그 영화 때문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영화를 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전에 일요일 밤에에서 하던 그런 패러디 극장인가요? 그런 거에서 그 개그맨들이 패러디하는 그것을 보고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해서 I will always love you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가수를 모르다가 그 나이가 좀 먹은 뒤에 제가 찾아서 듣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I will always love you를 부른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팬이 돼서 그의 음악을 듣고 그리고 자라왔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을 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번 그래미에서 6관왕에 빛나는 떠오르는 별 아델의 노래도 같이 듣겠습니다. 두 노래를 동시에 듣고 그리고 책 관찰자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일부러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제목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알고 싶으신 분은 제 트위터로 트윗하시면 제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tell me now that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of you too.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ll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노래를 다 들으신 분에게는 제목을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노래는 Just the Lonely Talking Again이라는 휘트니 휴스턴의 두 번째 앨범 휘트니에 속해 있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델의 두 번째 앨범에 속해 있는 Someone Like You입니다. 진짜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